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전도 계획을 앞에 두고 일종의 그 준비 작업을 잘 가다듬어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출발해서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 이런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자신이 거쳐가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다가 마지막 기착지로 에베소에 도착해서 3년간 머물고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으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일부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고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는 그런 일들 한 가지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던 그들, 성령께서 계심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고 은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영혼 속에 깊이 체험하게 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인들로 그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음 믿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만들고 또 그들에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개인적인 영적의 소통 관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또 이어나가게 된 하나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신유 은사를 행하는 병 고치는 사역 행하는 그런 내용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정착하면 3년간 있으면 처음 석 달 동안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 삼고 거기에서 유대인들 또는 초청된 그 지역의 이방인들께 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는데 3개월 동안이나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판단해 보았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고 바울이 말씀 가르치는 장소를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웠던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그런 사적인 배움터를 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 서원이라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옛날 어른들이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던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과 같은 곳인데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성경 공부했던 공식적인 학교 기능을 했다고 하면 이 두란노 서문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말씀 가르침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는데 2년간 여기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유대교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회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일정 지역 안에 있었던 유대교의 센터와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어디 가서 성전을 새로 지을 수는 없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 거기에만 성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가 거룩한 장소이고 그게 지성소니까 그곳을 복원해야지 다른 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나 세상 여러 나라에 분산된 유대인이 살면서도 유대인들의 교회나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센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말과 자기들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자치적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모여 의논하기도 하고 했던 일종의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관련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들을 만들고 세웠죠. 이스라엘 텔라비브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텔라비브 대학에 가면 디아스포라 뮤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되어 살았던 유대인들이 분산된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 박물관을 통해 전시해 두었는 그 전시물 중 한 가지가 각 나라에 세워져 있었던 세계 도처에 세워져 있었던 회당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해 놓은 것인데 정말 다양한 형태의 회당들이 모든 나라에 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유대인들의 센터였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유대교와는 관계하지 않고 결별하고 떠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전도자들이 양육되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나가서 중요한 선생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요즘 말로 보면 신학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유대교와는 가르침을 같이 하지 않는 배움을 같이 하지 않는 독립된 그런 교육 사역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사도들이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전하는 생각을 할 때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 성전에서 전하면 또 공에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면서도 계속 성전 문을 두드려 성전에 들어가서 했어요.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전체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노력했지 처음부터 독립해 나가서 따로 뭘 시작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 역사가 지나오면서 아무리 해도 그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유대교가 본질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교가 개혁되어서 나사렛 예수 중심의 이 새로운 교회 형태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지게 됐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종교개혁 역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말틀 루터나 존 칼뱅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카톨릭과 결별한 개신교를 만들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혁을 원했던 것이죠. 잘못된 교리 고치자 이 부패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이 하이라키 시스템도 좀 새롭게 만들어 고쳐서 민주적이 되게 하자 성경적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걸 끝없이 제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교회가 갱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개혁이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따로 교회를 제도를 따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 처음부터 개신교 따로 만들자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중세 교회 개혁을 추구했지만 그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오늘과 같이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유대교와 이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독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원했고 변화를 원했고 나사렛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일을 끝없이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부터 유대교와 결별한 독립된 교육기관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해 나가는 신학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이 주목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랬습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누구가 상대됐겠습니까? 유대인 상대로 가르쳤겠죠. 유대인들의 센터니까요. 두란노 서원으로 독립해 나오면서부터 그 지역에 살던 일반 주민들인 헬라인들도 많이 와서 말씀 배우면서 제자를 양육해가는 이방인 제자들이 양육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키워져가는 그런 과정이 가능해지게 되어서 다민족, 다문화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또 이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지만 에베소 사는 시민들만 왔던 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자들이 몰려와서 말씀 배우면서 여러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 가르침의 지역이 넓어지게 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민족들이 뭐 혈통에 관계없이 다 와서 말씀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신학교육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자들 양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 이름이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서신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나 뭐 이런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언제 누가 세웠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당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체로 학자들이 짐작하고 생각하기로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신학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힘만으로 세우지 않고 다양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그 2세대 교회 설립자들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 누가 세웠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히에라볼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좋았던 쟁쟁했던 교회들이 다 설립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아마 이 두란노 서운 중심으로 해서 말씀 배운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의 도시들에게 해서 교회 설립하면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이 이방인들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고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게 되지만 일이 결국은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더 많은 광범위한 지역의 지도자를 파송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열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큰 승리가 여기에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11절 말씀부터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게 크게 두 가지,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고 하나님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질병이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질병도 치유하는 이런 일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바울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2절에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납침날을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은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정말 대단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초기부터 하셨는데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하는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가르치고 도란노즈 가르치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치유 사역은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탁월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에 관한 13장에서 처음 전도여행 나갔을 때 바울이 구브라라는 섬에 가서 전도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이런 치유사역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내륙으로 들어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대할 때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으로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치유사역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사역을 냈자면 그것이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사회나 헬라 사회 속에 유행하던 마술을 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시기에 주로 다녔던 사람들 중에 데이오스 아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이오스 아넬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성한 사람, 신인이라고 그럴까요? 신인, 신적인 뭐 그런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영어 표현은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퇴마사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마술적인 그런 주술 행위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이런 사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을 때 그 귀신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가 바울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운동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유 능력,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술적인 그 능력을 내가 물려받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은사적인 사건인 것이지 이것이 마술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거나 중문을 외워서 되는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능력을 내가 빌려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내면적인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길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루어진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첫째가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했다라는 이방의 무속적인 일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이 단어 속에 있다고 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경외와 두려움의 자세이지 공포에 짓눌린 무서움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공포심을 느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말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셋째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깊은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신 우상을 섬겼던 거짓된 신앙에 미혹되었던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세상 귀신에게 바쳤던 그런 바보 같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렸다. 5만 개나 되는 엄청난 분량의 값이 나가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서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릇된 신앙적인 영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의 한 모습으로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결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악한 영들이 함부로 준동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완전히 결별해 나가는 정돈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 마술적인 행위를 신앙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분리시켜 나가서 교회가 진정한 진리로만 충만하게 하는 성결하게 만드는 작업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결심한 사람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그릇된 신앙 형태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술책이 얼마나 되는 것이든지 간에 불살라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항상 이렇게 종교란 어디든지 신비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신비성이라고 하는 줄을 타고 항상 무속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국가대사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자기 왕조가 끝장나버리고 맙니다. 이 무속에 연루됐던 이 사울이 가졌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신비라는 이름으로 무속에 연루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비와 무속적인 신비를 잘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이 신비한 이상현상만 생기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인 줄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무속적인 신비와 복음적인 신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복음적인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비이지 무속적인 신비와 같이 점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우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의 특징은 다음에 네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비는 항상 말씀과 함께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행했던 신비 역사는 두란노 사원과 별개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두란노에서의 말씀 사역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서 그 말씀 사역과 함께 양립했던 것이지 말씀을 떠나는 신비는 신비일 수가 없고 그건 미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둘째는 기독교 신비는 항상 교회 공동체 유익하고 덕을 끼칩니다. 결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두 가지 신앙적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는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이고 또 한 가지는 무속주의였어요. 그런데 급진 신학 운동은 일반 성도들에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신학적 논쟁이 많다가 목회자들이 급진주의 신앙을 다 막아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이 급진주의 신앙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속주의는 달랐어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교회를 보았을 때 그런 무속주의와 유사한 기도 형태를 보고 마치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와 다를 법 저급한 종교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친 것이 이 무속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비는 결코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언제나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균형 있게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것이 이 성령 역사의 특징이죠. 세 번째 기독교 신비의 특징은 매우 공개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 엄침한 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몰래 숙덕숙덕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기독교 신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는 당당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개적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 신비이지 몇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그것은 신약 성경, 신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는 말씀과 함께한다, 교회 유익을 준다, 공개적이다, 그리고 보편적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일단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영적 현상들에 대한 질서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 때문에 진리와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고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이상에서 보시는 대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하면 다음에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개종이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개종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이에요. 세 번째가 제자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육된 사람이 흩어져간 자리에서 교회 세우고 전도했던 순교적인 영성, 헌신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전도를 통해서 개종자를 넣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제자로 양육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각자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희생적인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사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역을 오늘의 우리가 잘 이어가는 축복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